에스라 5장 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 이 3장에서 성전 건축의 이제 기초가 놓아지게 되죠. 그런데 4장에 가서는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일이 중단되어지죠. 근데 뭐 잠깐 중단되고 방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약 16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4장에서 5장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다시 건축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학개가 어떠한 예언을 하였고 그 당시 16년 동안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지만 어떤 일들이 있어서 건축이 중단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지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학계를 한번 보세요. 학계서 구약성경 학계를 보면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310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학개 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지금 이 학개 1장 1절이랑 에스라 5장 1절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 에스라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학개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2절에서 백성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내용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갔지만 방해가 있었을 때 그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못하고 넉넉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뒷전에 두고 자기들의 삶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었던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집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주거와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닦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살고자 했는데 결론은 잘 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있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게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라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으로 너희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느냐라는 거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돌아왔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돌아온 목적이 분명했었거든요. 성전 건축, 예배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뒷전에 두고 지금 너희들의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니까 이게 전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선지자가 그걸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학계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즉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개념을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시 에스라서로 넘어와서 에스라서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했을 때 그 말씀이 지금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잘해요. 2절에 보니까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일어나. 즉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손 놓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말씀 앞에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다시 목적이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다시 잘 섬기기 위해서 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빨리 건축되어져야 하지, 이제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정확하게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랬어요. 이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이제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같이 이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강 저편에 있었던 총독,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돼서 다스렸던 총독들이 와서 너네 갑자기 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또 성전 건축해? 안 하던 일을 왜 하냐? 니들 누구야?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고레스 왕 때 우리가 오게 됐고 그때 오면서 이런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마운 일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되려니까 너희들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본국에 알아볼게 그리고 이제 왕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 상황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잡했던 때였어요. 그 역사적 기록들이 지금도 그 고대 비문에 보면 이런 자료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아는 왕은 페르시아 고레스 2세죠. 고레스 2세가 아주 대왕 같은 사람이죠. 그랬다가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위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쪽은 늘 어디랑 싸우고 싶은 거예요. 강자들은 한번 강자랑 붙어봐야 되잖아요. 애굽이랑 늘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센가 한번 해보자. 이 캄비세스가 애굽 정복 전쟁을 하고 아무튼 돌아가다가 죽어요. 근데 죽고 돌아가기 전에 이 왕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캄비세스의 이게 동생인지 뭐 집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동생이다 그러고 이제 왕이 되려 그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 이 지금 또 나오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요.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의 먼 한 7촌 조카뻘 된대요. 먼 조카고 그러면서 사위예요. 그래도 이제 왕의 혈통이니까 그 다리오가 상황을 싹 정리하면서 왕권을 잡아갈 때니까 아직도 불안한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 각 지방까지 식민지 지역까지 다 관장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감독관들도 이거 편지 주고 빨리 받고 이러지 못하는 사이에 이 감독관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5절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그 일이 다리오에게 고하여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이 일을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다 그래요?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건축위원들을 돌아보셔서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이 일이 순적하게 마무리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서 편지가 이제 가요. 가는데 6절부터 쭉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유대인들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그 총독이 누구냐, 외진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11절 보면 11절부터 쭉 보면 유대인들이 이 그 식민지 총독에게 하는 답입니다. 대답하되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 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괜찮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식민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지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은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도대체 그 백성들을 식민지 되게 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하나님도 망신이고 우리도 망신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그래요. 이건 누구 때예요? 솔로몬 때.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 가장 그 당시에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왕 때 준비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왕이 건축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노케 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보갓네살한테 우리가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셔. 우리도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 괜찮,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지금은 망해서 그렇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대대로 올라가면 괜찮았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윗 때 솔로몬 때 니들도 역사 공부하면 알잖아. 우리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서 우리가 다 망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고레스가 건축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누가 건축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너희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건축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는데 그때 우리 그 예루살렘 전에 있었던 금 이런 거 다 갖고 나오게 하셨고 그때 총독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고 이거 가서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와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 못 믿겠거들랑 당신 편지 보내갖고 당신 나라의 역사책을 뒤져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역사 인식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부끄러운 역사지만 정직한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원래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망했는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이 역사 뒤에 있는 진짜 왕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역사의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훌륭한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사람이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독립선언서, 3.1운동 때 썼던 글들, 그리고 해방 이후 건국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했던 연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국민교육 헌장.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운동을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 잘 해서 집에 붙여놓고 이렇게 한번 읽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민 와서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역사라는 걸 제가 아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 역사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약부터 면면이 흐르는, 이제 가족 수양회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의 섭리.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다시 거꾸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됐나를 보면 그 기가 막힌 한국 근대화의 발전의 시기마다 그런 헌장들이 나와요. 위대한 선언문들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선언문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가나운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거든요. 독립운동했던 분들 다 크리스찬들이셨고, 이런 기독교 역사의 뿌리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샘물같이 지하수처럼 이게 흘러가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가 막힌 민족이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걸 안 잊어버리면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잊어버리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뭘 깨달은 거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니까, 망했다가 오니까,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야 사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2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나오고, 5절에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러고요. 또 우리가 천지의 1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다. 12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14절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15절에도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여러분 한 본문에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이런 내용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자 되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유대 백성들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역사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개인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 16년 동안 놀았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중단 없이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망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실수 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따라서 이끌고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상처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게 과거의 아픔이 다 치유가 되면 이렇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좀 근사하죠. 전 이 뒷부분 보면서 아, 참 이 사람들 근사하다. 아픈 과거지만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의 담대함과 진실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진정성, 또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신뢰함, 이런 것이 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